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제일 큰 선물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참 이렇게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경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창조부터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들을 기록을 했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 이후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북쪽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쪽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다 패망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도 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 있지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 있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그곳에 계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을 때 그 성전의 껍데기 제사와 형식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없었을 때 진심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으로 오히려 멸망 이방 나라들에게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한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멸망한 이후에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또 이 알렉산더라는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게 되고 흩어져서 살게 되고 나라 없이 그냥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하스모니아 왕조가 일어날 때 아주 잠깐 독립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다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침공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때 계속해서 혁명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했지만 그렇게 일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헤롯이라는 그런 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는 BC 500년대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약 400년 기간 동안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 기간 동안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기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없었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신약 성경 전체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요. 또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를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참 이런 참 귀한 은혜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우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그 참 굵직굵직한 역사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에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공통점을 든다면 약속입니다. 즉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다스리는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주시는 대표적인 분들이 아브라함과 이 또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그 말씀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잊을만 할 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줄 거다, 자식을 줄 거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조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후손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역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냥 집안 이야기를 족보를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가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시작되었다.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19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요. 1000년 전에 또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2000년의 역사 기억도 잘하지 못합니다. 200년은 그냥 20년 전 기억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틀 전 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족보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들을 다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잘 이해도 안 가는 족보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힘들다라고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 족보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족보를 보면서 실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구원의 의지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잘 숨겨져서 하지만 깊이 있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받을기에는 좀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조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야 이런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자 룻에게서 낳고요. 또 살몬과 라합이 또 그 이방의 그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의 아내에게서 봐서 자식을 낳는 일들을 성경이 숨김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자격도 실력도 없어요. 거룩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위태로운 인간의 역사와 족보 가운데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는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떤 것의 회복입니까? 창세기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그 범죄의 결과로 받은 내용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분리가 왔고 단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입니다. 즉 구약에 있어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은 족보에서 그 족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마태는 증거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가 증거했다면 두 번째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 23절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2장 6절도 그렇고요. 또 2장 15절도 그렇고요. 2장 18절, 2장 23절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신약의 역사는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들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라. 이런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 구약에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었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 마태복음 2장에서도 보면 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오히려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그들이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기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여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별의 인도함을 받고 박사들이 온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오니까 그 유대 땅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못 보던 분들이 온 거예요. 그분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들이 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헤롯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박사들과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듣죠. 그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듣습니다.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실감하고 직감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장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경배를 했던 사람들은 이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뭘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아서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볼 때 그 은혜를 입지 않고는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 귀한 예물을 드렸다. 어디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기를 봤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기였습니다. 어디 괜찮은 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다, 왕이다, 내가 저분 앞에 이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말이 안 되는 상황과 장면 속에서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뭘 많이 배워서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은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그림을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은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습들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많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림이 아깝지 않고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먼 거리를 왔었던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가벼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은 그들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3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세 번째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족보였고 두 번째가 이 동방의 박사들,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 이런 거였다면 세례 요한의 증거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분이에요. 친족이었고 또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던 사가랴라는 참 그 시대의 귀한 믿음의 반열에 있었던 그런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를 주신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한 여기 성경에 오늘 보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생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런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선언하는 삶을 사셨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적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였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님 오실 것이라고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천국이 오는데 그때 죄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아주 극단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무슨 회개를 설교하나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구원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는 그들에게 잘 먹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또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일조와 예물 잘 드리고요. 손님 대접 잘하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문화였고 자기의 습관이었고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내세는 없고 현세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왔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대는 조용한 게 최고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편리함,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 행복 이것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나라에서 밀란이나 반란이나 어떤 혁명이나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려고 왔을 때 세례요한이 지금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는데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냐? 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들 수 있다. 이야기는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 아니야 이야기고요. 너희들 지금 천국 못 가 이야기고요. 너희는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의 여긴 배만입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이 사탄의 자식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정말 놀래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제 심판주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심판할 분이 오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분이 오신다. 그리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릴 날이 올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심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내용이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했던 이 시대의 그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복음의 길을 여는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앞서서 선포했던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선언 우리가 정말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안주했던 사람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했다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혹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고백과 회개와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면 이 메시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이 천국을 간다라는 것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이 오셔도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저와 진지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랑 1대1의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같이 기도도 해야 되고요. 같이 은혜도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요. 자녀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세요. 근데 내 안에 이 생명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는 상담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4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사탄이 정말로 잘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면서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알면서 묻는 거예요. 진짜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진짜 죽어?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것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압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봐라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라면 이거 다 줄게. 권력, 성공, 명예 이런 거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4장 11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참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죄의 열매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 사탄의 동일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력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4장,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족보가 증거하고 그분은 구약에 이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분이 오셨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고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고 이 세상을 시험과 범죄로 빠뜨렸던 사탄의 증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후에 4장 12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이 오게 잡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들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변방 그 북쪽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고 우상 숭배가 심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었고 물질주의가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두운 곳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지금 선지자에게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어두운 땅에 빛이 비쳤고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두움이 물러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들을 5장부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약속의 메시아였고 그분이 오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범람했던 세상 가운데 그 죄를 극복하시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린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잘 되길 소망하는 시대입니다. 복받기를 소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끼리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고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고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들 개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좋아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은혜 아래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들 아직도 방황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참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무슨 텍스트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찾아서 확인해서 보라고. 저 못 봤는데 CBS에서 있었던 그런 미국 CBS 방송국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래요. 이슬람 지역에서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을 땅에 묻었는데 그 아이들이 보름 만인가 살아났어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랬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흰옷 입은 분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손에 못 자국이 있었다고. 참. 오다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참 많이 가까워왔구나.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왔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흐트흐트하게 살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주님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